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3번째 시간이고요. 근데 미가서 선언 부분과 1장에서 3장까지 나의 백성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구약이 지금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쯤에 어디쯤인가를 큰 그림으로 확인하고 살피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든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읽고 할 때 그것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숲을 잊지 않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죠. 분량이 커 보이니까. 그런데 조금씩 한 걸음씩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 가듯이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그 바른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같이 지금 강단이 이끌어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각 성경이 이제 언제 적혔는지를 보면 성경에 지금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먼저 구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다루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물론 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긴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다루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화, 열왕기상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창조로부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역사적인 순서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른 성경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각 성경들이 어느 곳에 가서 배치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금방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시가서 같은 경우, 욥기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게 아브라함 족장 시대쯤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보지 않았던 분들은 욥기가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나간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놓고 각 성경들을 이렇게 잘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욥기는 족장시대, 시편 같은 경우는 사무엘 시기죠. 사무엘 시기.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이런 시기에 대부분 많이 적혀졌고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열왕기적 시기에 적혔다고 보면 됩니다. 뭐 역시 여기도 뭐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경우 솔로몬이 이렇게 개입한 것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거 보면 그런 시기에 적혀졌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아, 이 성경이 그런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 적혀졌구나 이런 것만 알아도 충분히 그 책이 무엇을 말하려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 남은 게 뭡니까? 예언서, 선지서 그렇게 말하는데 17권은 열왕기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 후에 그런 시기에 적혀진 게 이제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분포를 보면 뭐 선지자는 항상 등장할 때, 예언자가 등장할 때는 평안의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끝으로 가고 몰락으로 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의 이 역사적 분포를 보면 멸망의 시기에 가까워 올 때 많이 등장하고 이제 신명기의 법대로 처리돼서 포로로 잡혀간 후 소망이 없던 그런 시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그들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성경의 역사적인 이 여러분의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 도표를 통해서 시가서나 예언서가 어떻게 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잘 보기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일단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구약으로 한눈으로 보는 전부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파워포인트가 늘 있으니까 항상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에 어디를 살피고 있습니까? 열왕기의 거의 끝시대를 다루고 있죠. 도표에서 지금 보면은 왕이라고 쓴 거는 열왕기를 줄인 말이고요. 대라고 쓴 거는 역대기를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가 같은 시간 라인에 있죠. 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렇게 지금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분열왕국 시대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사적인 순서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뭐 이방의 다른 민족들이 침입해오고 빼앗고 서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지금 원정까지 오는 그런 나라들이 어디쯤에 있는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여기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강자로 지금 이때 당시 등장하고 있었는데 뭐 이 아수르의 등장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권이 이제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남유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몰락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읽어갈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좀 자리가 잡혀야 그래야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런 것 아무도 없이 덮어놓고 그냥 읽으려고 그러면 이건 남의 나라 얘기, 남의 이름, 남의 땅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자료를 가지고 적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표로 나눠드린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피는 이 분열왕국의 시기, 지금 그 시기를 좀 한눈으로 또 보는 화면은 자주 우리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었죠. BC 931년경에 솔로몬이 결국은 그 이 타락하고 하는 바람에 분열왕국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이후 한 BC 722년까지 그러니까 한 210년, 한 200년 왕국을 유지했는데 그중에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고 왕조로는 아마 한 9개 왕조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19명의 왕이 한 200년간 통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살폈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20명의 왕인데 지금 같이 931년부터 586년까지 그럼 한 350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유지되다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이 분열왕국의 시기에 두 왕국으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복잡해졌죠. 카메라가 한쪽을 비키질 못하고 이쪽 비쳤다 저쪽 비쳤다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얼핏 보면은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또 이제 북왕국이 망해가고 이제는 이제 남왕국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복잡한 역사를 조금은 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이 길어 보여서 그렇지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아예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 500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짧고 간단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도 이제 점점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이 중에 우리는 지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뭐 그 시기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같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이 조금 빨랐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활동 기간이 한 60년 정도 가까이 그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고 같은 시기에 지금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도 활동을 했는데 뭐 미가서는 7장으로 짧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미가서를 살피고 그다음에 이사야서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지금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듯이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유다의 요담원 그리고 아하스까지 살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직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계속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가 결국에는 이 시대에 나와서 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전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기록 목적을 보면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남유다 왕국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 남유다 왕국의 그 일정들을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일단 뭐 어떻게 왕들이 통치했는가 대충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왕들의 경우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 경우 떠난 것 같진 않은데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까지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 사명. 그 가르침의 사명은 좀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부패하고 각자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네, 그렇게 종교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택하거나, 그러니까 이 종교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택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근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또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사회가 됩니다.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막 자신의 소유물처럼 막 부려먹고, 그러니까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헌신짝처럼 취급되죠. 왜요? 하나님의 법 안에 공평과 정의가 있는데, 인권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시대에 왕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아나무인인 거죠. 위로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위아래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분명한 기록을 통해 보듯이 지옥 같은 사회, 그 몇몇 사람만 배부른 사회, 그런 식으로 세상이 이상하게 꼬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거기 때문에 6장 8절을 보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라. 그걸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그 동행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길을 걸어라 라는 거죠. 그거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처음 맺었던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나라다운,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다운,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두 이스라엘의 아모스나 호세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미가선 살피고 다음에 살피게 될 이사야 선지자, 결국은 그 시대와 그 배경이 조금씩은 달라도 결국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든 간에 그들의 메시지는 비록 각자 다른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해도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공통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잊어먹고 불순종으로 지금 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에게 멸망에 앞서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시대와 배경이 좀 다를 수 있을진 몰라도 선지자들의 외침은 사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미가는 어디서 출생을 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 40km 떨어진 그 농촌, 가난한 농촌이었겠죠. 가드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 권력을 잡은 이 자들의 그 불의 탐욕을 그가 직접 겪었던 거죠. 그 사회, 자기가 살았던 그 가난한 농촌의 현실에서 그 있는 자들이 짓밟고 빼앗아가는 그 현실을 그대로 겪고 있어서 저들이 보여주는 비리와 죄악들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가는 분명히 가난한 농부였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아주 잘 꿰뚫어 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는 기득권자를 향한 아주 적나라한 그런 비난들, 그들의 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사실은 지도자들,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북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망해가버렸고, 지금 유다도 지금 아스완 같은 경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제 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귀를 막고 살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를 외치고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미가서입니다.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 상황이 북왕국의 그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나 재판관, 제사장, 뭐 방백들, 리더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의 왕실 그 지도자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두 나라가 다 그냥 말로 해서 듣고 돌이키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한번 정점을 찍어버리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가가 가서 외쳐봐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도저히 말이 먹히질 않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시대에 어떤 개혁이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도 뭐 미가에게 너 저기 왕에게 가라 뭐 이 지도자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미가는 그 당시 수도권 다시 말하면 아까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 현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지도층들, 권력자들의 비리를 쳐서 일반 백성들에게 다 폭로하고 알리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왕들과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짓들이 이런 거다라고 국민 계몽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언자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서민, 대중, 뭐 농민들, 봉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냄을 받으면 그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왕들, 지도층들, 권력을 잡은 자들, 또 제사장들, 부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통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가서는 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알게 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계몽하는 그런 식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언자들의 활동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그런 활동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아예 상류층들, 권세자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미가의 스타일인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이런 선지자가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세례요한이죠. 그 사람도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또 뭐 무슨 이 바리새인 어떤 대세에게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나 세례요한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가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예언서들의 내용에 나오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잘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야 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회개를 외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들의 징계받을 미래 뭐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다시 약속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충분히 하실 거다, 반드시 하실 거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식의 패턴이 일반 이 선지서들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서의 글도 사실은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 왜 벌받을 수밖에 없고 왜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현실들을 들춰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에 살폈던 그 시대에 무슨 죄악이 있었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약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런 일들로 이끄실 거다라는 거.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경고와 긍휼. 그러니까 회개를 그래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간 살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역사. 거기에 이제 아사랴, 우시아라는 왕이었죠. 아사랴, 요담, 아스로 이어지는 남 유다 왕국의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열왕기나 역대하 우리가 읽어온 기록, 살핀 기록으로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 사역을 했던 이 미가나 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죄악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담왕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은 읽는 거로는 문제가 없는 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떤 부패함이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요담왕이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 활동을 했다 그랬고,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내부 속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 미가서를 보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1장 3장까지만 볼 건데, 좀 살펴보면, 자, 1장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뭐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지금 마치 그 초가 불에 가까이 가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 녹아내릴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 싹 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왕들과 제사장,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백성을 섬기고 인도하라고 주신 그 권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약한 자들을 짓밟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 야곱 족속들, 아브라함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짓을 드러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죄악의 일이 바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섰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미 우리가 좀 몇 번을 살펴왔죠.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라고 막 속이고 둔갑시키면서 그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아합 같은 대표적인 왕은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그런 짓을 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마리아를 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자주 강조하지만 바른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배워가는 방법에는 없어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뭐 어차피 교회 밖의 문제라고, 교회 안에서 떠들어 있지만 완전히 뭐 끊어져 나갈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정말 성경이 계시하여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각색하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곧 2단도 될 수 있는 1.5단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배웠었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하고 부르고 똑같이 예배에 나오고 똑같이 봉사를 하며 똑같이 금식을 하고 똑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그런 신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바로 그런 부르신 소명자의 삶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패망과 몰락에 이뤄가고 있는데, 지금 유다의 이 우리가 살펴본 아하스왕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북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런 우상중배 그 짓들, 심지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했었던 이유 중에 어떤 몰렉이라는 우상도 섬겼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자녀를 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누가? 남유다의 아하스왕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산당이나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남유다의 산당, 그러니까 금송아지 산당이나 남유다에서 말하는 산당,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이 샘솟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같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이 선포를 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진 않은 때죠. 곧 망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시키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삶의 그 끝을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세운 이 대도시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흠적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 새벽 묵상 자료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아수르에게 배신을 하고 이집트에 달라붙었다가 이게 상황이 그게 아니어가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바치지 않았던 곡물을 다 갖고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잡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의외로 이 사마리아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동안 버팁니다. 아수르가 이 쳐들어왔는데도 3년 동안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의지했는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갖고 있는 이 완벽함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욕심으로 채운 모든 것들이 불탈 것이고 더러운 욕심으로 맺은 주변과의 그 결탁관계를 통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거다. 다 짓밟히고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부자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라를 주도하겠다고 이전투구하고 악의다툼에 빠진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외세에 짓밟히고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현실이 너무도 눈앞에 선하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미래의 끔찍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듣고 보는 이 미가 선지자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와서 뭔가를 전할 때 하나님이 전한 대로 녹음기처럼 틀어놓는 그런 식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선지자가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단지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을 갖다가 똑같이 읊어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어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그래야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의 가슴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진심이 터져나오는 애통과 통곡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집하며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있다. 지금 거의 끝에 왔다라는 걸 아는 이 미가 선지자로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자녀가 지금 저 길로 가면 이건 분명히 이건 끝장인데 계속 고집하며 가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똑같은 일을 길을 걷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는 거죠.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여러 지역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사빌, 그럼 이건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너희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지만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모형과 수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지역 지명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역설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지금 망국의 그 어떤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런 결과를 맞는 그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왜곡된 형상으로 바꾼 결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의 약속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계시하셔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하면 성경에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만 갖다 먹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약속의 핵심이었던 십계명의 그 첫 계명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위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시내산 언약에 처음으로 그들과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었던 게 십계명이었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1, 2, 3계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삶의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약속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도록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분명하게 강조해 주시고 그거를 가장 첫 계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야, 내가 잘났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모든 인류의 삶들이 그냥 끝장이 나니까. 그래서 어떤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분들이 앞에 첫 앞부분은 뭐 하나님을 위한 거고 뒤에는 사람 위한 거다 그러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없습니다. 전부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안전장치요,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법도죠.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다른 신당을 막 만들기 시작하고, 막 완전히 예루살렘을 그냥 망국 그 우상 어떤 그런 신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왜곡된 하나님을 만든, 그게 산당이고,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그게 이제 사마리아 그 신당, 금송아지 신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초기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바람에 그냥 그래 끝장난 거고, 지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산당, 산당, 산당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단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전체적인 지금 미가의 미가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 그리고 지금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의 그 역사적 배경, 그 구체적인 알기 위한 이런 분위기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미가를 통해 발견되는 그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죄악들이 고발이 되는데,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정.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밤낮으로 자기 배를 채울 궁리만 하고 원하는 대로 남의 밭을, 남의 것을 강탈하고 집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 대기업이나 몇몇 아무튼 그 이 상도덕의 윤리를 잃은 그런 이 큰 이 부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마 금방 그것과 매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복식 사업이나 공정하지 않은 가족 밀어주기식 그런 사업 지금도 계속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갖고 들춰내고 얘기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아직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부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그냥 그 돈에 그냥 입이 딱 막혀져가지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더 심각한 사회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미가가 보여주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까지 그런 탐욕스러운 자들의 가진 그 죄악들을 고발을 하고요.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루어지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 6절부터는 그 시대를 고발하는 미가의 위기론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틀렸다고 하. 그 외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긍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아가는데 어떤 뭐 목사들과 예언자들은 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긍정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간단해서 이 시대 문화가 보여주는 위급한 그 신앙의 삶을 지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이 큰 흐름에 같이 휩쓸려가면서 뭐 주의를 지키는 문제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 말씀을 알아가는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 자꾸 너무 부정적이다. 왜 강단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람이 오질 않질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강단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그게 부정적이다. 불만족스러워하고 평화와 긍정적인 미래를 외치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다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11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2장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른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관심과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진리가 선포되면 싫어하고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무조건 잘 된다, 복 준다 하면서 그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하는 그 아첨꾼들을 좋아하는 시대적 이 모습. 그게 지금 미가 시대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 시대가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미가 시대와 적용해 볼 때 이 곧 어떻다는 거예요?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골라서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이 편식을 떠나서 창조로부터 말씀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보고 우리가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처한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 사회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용납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12절 13절은 예,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받았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순종을 고집하고 결국 죽고 포로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다 망해갔지만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긴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상황과 세태와 문화와 국가와 모든 사람이 다 저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걷는 그 사람들, 그게 남은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그런 남은 백성들이 그들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켜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적혀지는 지금 이 시기가 이미 선포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로 기록이 되니까 아마 지금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상황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가며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2장의 내용이었고 3장도 계속해서 백성을 탄압하는 지도자들이나 권력과 돈에 매수된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와 뭐 무슨 이런 뭐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이걸 토막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들은 당연히 그 양의 털을 깎아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의 털을 깎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도 비슷한 거죠. 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살려둬야지 그 욕심 때문에 그 거위의 배를 가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리더들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서 그 피를 먹고 사는 그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남북 왕국 모두가 다 이 지도자들이, 왕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그러니까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헌금을 많이 내야 축복을 해주고, 많이 내지 않는 사람은 협박하고 겁주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사회와 다를 바 없이 이게 뭐 무전유죄가 판을 치고 목사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불법과 착취로 벌어내서 드리는 많은 그 액수의 헌금에 미쳐가지고 저들이 뭐 어떻게 돈을 벌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거짓된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미가 시대, 그때 그 시대의 풍속이었고 과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잘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될 통치자들은 오히려 그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왕들이, 이 지도자들이 뇌물과 더러운 돈이 먹히는 그런 죄악의 굴레, 장사치들의 굴레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도 나옵니까? 신약에. 예수님 때 시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다 뒤집어엎는 거였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이 무너진 사회.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돈으로 하나 되고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해서 설교하고 예언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치듯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너희 가정과 너희 사업과 뭐 거기 전부 거짓된 것으로 싸우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의 시대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속을 산다면 어떤 희망이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지금 무너져 있고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하고 세상은 지금 무전유죄, 뭐 유전무죄,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고 약한 자들은 더 짓밟히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게 미련한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게 미가의 시대였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온전치 않다. 오히려 거짓으로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냐. 또 미가 선지자에게도 아마 그 시대에 그렇게 물은 사람이 있었겠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도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까지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쉽고 빠르게 돈 벌고 아무튼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길로 가는데 나만 지금 하나님 말씀 믿고 이 길로 간다면 그 내가 굶는 건 둘째치고 지금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굶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으라고 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하고 도태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겠냐고 그렇게 한결하는 사람들이 뭐 어느 시대에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 속에 그런 의심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찌하는가 보고서야 믿겠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니까 그건 너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들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첫 믿음의 문을 열 때는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요. 뭐 몸이 아파서 들어오고 뭐 어째서 들어오고 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 별의별 이유를 갖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듣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걸어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일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칠고 험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믿음의 길들을 여러분이 걷게 된다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반복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열왕기하 15장에서부터 계속되던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그 분명한 현실, 왜 미가 선지자가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선포하라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들은 그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지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가듯이 이 역사사의 순서를 따라 선지서들을 시기를 맞춰서 잘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과 그 일의 자초지정, 전후좌우가 전혀 분별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성경을 읽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한 나라와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절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를 바르게 알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선지서, 이 예언서는 참으로 각 시대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며 언약한 그런 부분만 깨어 듣는 거죠. 뽑아서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해결치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가 치러야 될 백성으로서 치러야 될 그런 얘기들이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선지자는 여러분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 예언할 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를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선지자죠. 예언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자, 선지자라는 그 말이 대언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예언자라고 해도 예언자 할 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 할 때 쓰듯이 맡을 예자. 그렇게 보는 게 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고 해석해 갈 때 구약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는 이 다 거의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두가 보면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심판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과 축복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사실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디라고요?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 예언서들에 나오는 내용은 가장 먼저 선지자가 보낼 받았던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 약속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자꾸 우리가 뽑아서 예언된 것만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예언에 관련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아픈 마음을 전하는 거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저들의 불순종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더 멀리 봤을 때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 그런 예언도 그런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건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볼 때 보이는 눈이고 그 전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다고요?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고 그래서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선지를 그렇게 살펴보면 선지를 살펴보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 중에 직접적으로 뭐 메시아가 나올 거다, 뭐 새 언약이 이런 거다라는 그런 예언은요 10%가 넘지도 않아요. 선지서의 메시지는 그 당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상황, 선지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계시의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메시지가 주어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1장에서 3장까지 이 시대의 역사를 그 비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지금 남유다의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미가서 1장에서 3장을 이번 주간 또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저들이 이 미가서 3장을 통해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과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이 상황과 이 시대 상황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 우리 나머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